이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에 있어서 믿음이 바른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옳지 못한 대상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교를 우리 시대에 눈을 속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유명한 마술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도 바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믿음 없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느 것 하나도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순투성이로 허황된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를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지적하고 있는 말씀과 일반입니다. 아울러 요한 사도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에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요한 사도의 말씀을 빌리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 구원받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주님의 절대성을 믿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성경을 깊이 없이 입으로만 읊조리고 율법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표시로 눈사이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문 옆에다가 성경을 두는 그리고 집을 들락거리면서 그것을 만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어떤 식견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신앙으로 얻어지는 유익, 그것이 가령 부자가 된다든가 좋은 집을 얻는다든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록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즐거움일 뿐일 것이고 영원의 세계 속에는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보다는 신앙이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보이는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해지지만 보다 영원한 영적인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없다면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의 흐름이나 변화에는 민감하지 못할지라도 점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욱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공부는 지나칠 정도로 주문을 하면서도 다가오는 영혼의 세계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들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이 새해를 맞으면서 영적인 부분에 더욱 민감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적을 베푼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긍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마술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태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했는데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표적을 본 사람들은 과연 다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더욱 적대시했던 것들을 기록해서 읽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1장 47절 그 이전에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사실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했는데 여우 같은 헤롯조차도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는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헤롯이 주님을 만난 것도 어떤 색다른 볼거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수없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과연 표적을 기뻐하고 믿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기록들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장 26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표적이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 기적들은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방편, 즉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요한사도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렇게 성경을 쓴 이유조차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하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또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자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기적을 필요로 할 만큼 힘겹고 답답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이 보고 싶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씨를 예보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제 거의 정확합니다. 그때도 그랬죠. 날씨는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날씨에 대한 예보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역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어 오면서 일어났던 일들의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타날 현상들을 예측하는 일들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매체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하니까 있었던 많은 큰 통계 자료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견해내고 앞으로 또 나아가는, 그래서 미래의 4차 산업은 빅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2절에 그랬는데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기상에 관한 전문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공해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없었고 날씨의 변덕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름 없이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날이 맑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구름이 깔리면서 아침 햇살이 가려지고 붉은 구름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날씨가 굳을 것이라는 기상 관측은 가능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가령 어느 달에 뇌성 번개가 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정월달에 뇌성이 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까지 어떤 통계 자료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보다도 훨씬 정확한 일기 예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과거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덕택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의 말씀도 소나기가 올 징조나 더위가 심할 징조를 역시 오늘과 같이 손상되지 않은 자연, 즉 기복이 심한 날씨가 아닌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기예보에 대한 정확성이 1세기보다도 더 정확해져서 가령 태풍이 어디서 메토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진로하게 될 그런 예측을 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과거에 자료들을 슈퍼컴퓨터에 등록을 하고 축적해서 예측해내는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보다 놀랄 정도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다음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게 1세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대로 되거든요. 농경 문화 속에서 이런 기상의 예측이 매일의 삶의 활동과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런 육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데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측면, 즉 영혼에 관련된 민감성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오늘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TV에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울까, 겨울에 또 미세먼지는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예보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온도가 어떨까라는 궁금증 못지않게 우리가 처한 영적인 세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와 올 한 해의 표때 세운 말씀은 우리가 일기 예보를 보기 위한 TV나 라디오나 스마트폰을 키는 만큼 영적인 세계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경계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민감성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역시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는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두 곳의 말씀 모두가 사실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한탄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단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안다고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권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를 어느 정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바라심이나 기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바른 영혼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느 다른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긍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나마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함께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가를 저울질하는, 그래서 여차하면 섬기는, 경배하는 대상도 바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항상 보여왔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세운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정착한 후에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이런 대상에게 구약 성경에서 항상 표현되어져 왔던 별명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의 한탄의 내용입니다. 음란은 올바르지 못한 부부 관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런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던 하나님을 뒤로 돌려두고 다른 섬김의 대상을 찾을 때 음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준 그런 예언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직후에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 하반절 그리고 16절 하반절 두 곳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즉 가나안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는 그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20장 5절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23장 30절은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이 음란이 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이런 것에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던 세대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악하다는 표현이 음란을 수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역시 종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위선자를 일컫는 말씀이죠. 겉에 그럴싸한 것을 뒤집어 써서 사실적인 모습을 감추고 마치 자신이 아닌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사용된 말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채로 오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냥 거짓으로 꾸미는 모습을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구약에 많은 표적들 놔두고 요나의 표적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역사를 비롯해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사렙다 과부의 떡반죽 그릇 누가복음 4장 26절이고요 나만의 나병치료 누가복음 4장 27절 남편을 잃은 선지자 생도 부인의 기름병의 기적,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것이고요.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린 엘리야나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은 구약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구약 성경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표적으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전환 표적을 언급하시는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3일 3야를 자신이 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땅속에 묻혀 있을 것에 대한 그런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람들이 욕심과 허영으로 기적을 요구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진실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계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인데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하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백성이건 또는 그의 백성들이 아님에 상관없이 말씀하시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즉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주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만이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날씨를 궁금해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세계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꾸지람일지라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생명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며 위선적인 음란한 신앙을 계속한다면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행복한 소리는 아니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실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귀중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